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같이 요한 1서를 펴시고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장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에게 영적으로 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과연 뭐가 제일 참 놀라운가, 뭐가 제일 경이로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창조물 중에서 이 빛이라는 것이 이것이 으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어요. 물도 만드시고 불도 만드시고 그렇죠? 금도 만드시고 다이아몬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것 중에 단연 으뜸이 빛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물이에요. 이게 우리 말이 조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이에요. 근데 듣기로는 한국어 사전에 피조물이란 단어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흠정혁 역자가 이걸 이제 이 뒷판 쪽으로 가면서 전부 창조물로 바꾼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이 이제 생명을 가진 창조물들을 이렇게 이제 만드셨을 때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존재가 뭐였냐면 그것이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 영들도 만드셨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한 종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랍이 있었고 그룹이 있었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셋이 다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초등학교 수준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영적인 세계에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 부류가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창조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부류가 뭐냐면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룹이 이 성막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휘장에도 그룹이 있고 긍휼의 자리에도 그룹이 있고 또 이 천정에 해당하는 곳에도 그룹이 있고 그러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떤 성막의 모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의 왕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다 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의 모양을 보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김을 받고 계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내밀한 곳에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덮는 그룹. 그렇죠? 그와 똑같이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에스겔서 2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덮는 그룹이 보니까는 그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중에서 최고다,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이 앉아 있으면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최측근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룹이 있는 것인데 가장 으뜸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이름이 뭐였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그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빛을 나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서 으뜸이 지금 영적 존재 중에 그룹인데 그 그룹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의 이름이 뭐였냐면 빛을 나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으뜸이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체 중에 으뜸인 존재가 그것을 맡고 있었다. 빛을 나르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빛의 성질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이 빛의 이 물리적 성질이 이제 밝혀지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형광등 불빛이니 햇빛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그러니까 파동은 사실 에너지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죠. 근데 입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알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빛이 너무나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성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많이 싸우고 한 가지 개념을 주장한 사람은 다른 개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싸웠던 문제예요. 이 참 놀라운 그러한 창조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또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이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 저희와 같은 이 인간이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참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 중에 지금 이 빛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좀 오늘 하나님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서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아주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빛이다. 이런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빛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펴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성경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전자기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에너지, 사실 그 비인격적인 에너지의 개념이 이게 뉴에이저들이 하는 그 신의 개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라 하셨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대단히 참 강력한 표현인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시라 말씀하셨냐 보니까 그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성경에서 보니까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어둠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어둠의 행위가 뭔지를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침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침대를 이렇게 그 옷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고 이불을 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성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자, 이런 것, 흥청거리는 것, 술 취하는 것, 침실을 더럽히는 것, 방탕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계신 분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과 악한 행위, 이것은 서로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오히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 상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섞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 즉, 악,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표현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셨는지 잘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그 빛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다. 그럼 이건 뭘까? 빛들의 아버지 이건 뭘까? 여기 보니까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이시요 하면서 어둠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빛이시라는 그 의미를 그 뒷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도 빛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그 뒷부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함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은 변합니다. 모든 사물은 변해요. 이 우주는 변합니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려면 하나님은 물질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물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함도 없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오직 물체만이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형광등이 비칠 때 이 마이크 여기가 이게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이 강렬할 때 나무 막대기를 세워보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태양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시계로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대기 또는 이런 어떤 사물인 경우에만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물질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변하신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시편 104편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또 다른 빛과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케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다,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표현일까? 옷으로 자신을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다. 이 표현은 바로 그 앞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을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다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과 그 위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옷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최상의 그 존귀와 어떤 위엄,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좀 보죠.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또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는 구별되는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니까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다. 왕들의 왕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높이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들의 주신이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과 연관시켜 볼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이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밖에 계시는 우리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물질들 위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나만 더 보시면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워주었으며, 이것은 해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 빛이시라는 것과 관련된 그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전후의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서 지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빛과 관련해서 내가 빛의 창조자다, 또 어둠의 창조자다, 이렇게 빛과 어둠 이두 모든 것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표현은 지금 그 문맥상으로 볼때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실을 그냥 이렇게 서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지금 어떤 하나님의 특성 이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 예? 자신 있게 마음속에 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이 표현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표현이 지금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 5절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또 6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나왔죠. 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나오죠. 맨 마지막에 7절에도 보니까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냐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다신을 믿습니다. 신이 여럿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뭘 만들고 이런 신은 또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신관을 보면 옴무즈드라는 신이 있는데 저도 처음 보는 신입니다. 옴무즈드라는 신은 빛과 평화를 짓고 아리만 신은 어둠과 악을 지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교도들의 그 신관이라는 것은 유일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이야기하면서 빛을 지은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을 지은 신이 따로 있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은 그런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바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이 표현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제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는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나타내는 의미가 그분은 변치 않는 불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존귀와 위엄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이 각박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참 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참 훌륭한 교사실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적용되어 있던 빛과 관련된 그 모든 속성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나는 이 죄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고 최상의 존귀와 위엄을 갖춘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이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이거 구약 창세기에 지금 창조를 지금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빛 비추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 비추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안 것을 일컬어서 빛 비춤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을 때 마치 잠자는 것 같죠. 죽은 사람이 그랬을 때 이 그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고 다 일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빛과 관련된 그 속성들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빛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언제 진행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불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멈춰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더듬으며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성막에는 그 성소, 그 이제 지붕이 덮여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북쪽에 그러니까 동편으로 이렇게 그 문은 항상 동편 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동편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 위에 그러니까 북쪽에 뭐가 있죠?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있죠. 그렇죠? 그 빵이 이제 여섯 개씩 이렇게 이제 열두 개가 두 줄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남쪽으로. 예,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금 등잔대가. 금 한 덩어리로 쳐서 일곱 가지를 낸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죠. 그쪽에 지금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소 부분은 지붕이 이렇게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그 안이 아주 캄캄한, 어두캄캄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렇잖아요. 지성소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소 부분에는, 성소 부분에는 지금 빛이 있는데 그게 금 등잔대로부터 빛이 비춰서 이렇게 그 전체를 다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를 비추고 있었냐면 보여주는 빵 상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그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 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성령님의 빛, 하나님 자신의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적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류 없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그런 빛비추심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보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그 빛을 해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제 그 햇빛이 반사된 그 달빛으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이제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더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없는 곳이에요. 밤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어떤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과 그런 빛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만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빛은 어떤 관계인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빛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이 저희를 낳았나요? 빛의 자녀라니까. 그렇죠? 태양빛이 저희를 낳았습니까? 형광등빛이 저희를 낳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빛이 우리를 낳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빛비추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보다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이러한 빛의 자녀들의 삶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누구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표현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는 빛이 되게 하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많이 외우시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우리를 선정된 세대로 왕가의 제사, 왕 같으니 아니에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왜 삼아주셨냐? 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신의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도록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큰 목적은 우리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돈 버셔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제1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지금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또 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물론 낮에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인데, 낮의 자녀인데, 그러면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뭘 해야 되냐 보니까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러니까 빛에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빛에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어둠 속의 횃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항구의 등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학문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진리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들 찾아가서 네 앞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좀 알아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말 듣지 말고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죽어서 신이 된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가서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산자를 위해서 지금 그런 이 죽은 자들에게 이게 구해야 되겠느냐.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게 될 때 또는 있어도 희미하게 될 때 길을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빛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빛이 거의 꺼질랑 말랑 희미한 그런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빛을 선명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참 경이로운 것 그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빛을 나르던 자 그 최고의 피조물로서 그 가장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던 자가 이게 너무나 황홀하고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할 만큼 그럴 만큼 이 빛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빛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빛과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지금 빛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권능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사실 이 빛을 나르던 자 이것이 지금 최상의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상의 존재에게 붙여졌던 타이틀이에요. 루시퍼가.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지금 빛을 나르고 있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나르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